사랑을 믿지 않는 여자 썸머,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남자 톰, 진지한 사랑을 원하는 남자 톰과 친구 관계이길 원하는 여자 썸머. 사랑은 환상일 뿐이라는 썸머의 대답에 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느껴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9년 개봉한 마크 웹 감독의 애정 코미디 영화 500일의 썸머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조셉 고든 레빗과 주이 디샤넬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이 영화는 사랑에 빠진 남녀의 심리를 재기발랄하게 그리며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운명을 믿는 순수한 청년 톰과 현실주의적인 여자 썸머의 500일간의 반짝이는 연애담을 그린 영화 500일의 썸머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톰은 건축학을 전공했지만 전공과 무관하게 카드에 문구 쓰는 일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비서로 어느 날 썸머가 회사에 들어오게 되고 톰은 그녀에게 한눈에 반하지만 쉽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어느 날 톰과 썸머는 같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고 썸머는 톰이 듣는 음악을 자신도 좋아한다고 말을 걸어옵니다. 순간 톰은 썸머를 사랑하기 시작하죠. 이후 회사 회식에 썸머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톰도 회식에 참석하고 썸머와 합석하는 데 성공합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눈치챈 썸머가 톰에게 묻죠. 날 좋아하나요? 이후 두 사람은 친구가 되기로 하고 연애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애매한 상태를 지속합니다. LA의 근사한 빌딩들을 보면서 톰은 건축가를 꿈꿨다며 썸머의 발에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톰은 썸머와 연인이라고 확신하고 우리는 무슨 사이냐고 묻자 썸머는 진지한 사이는 싫다고 합니다. 그 문제로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죠. 결국 썸머는 친구로 남자며 그만 만나자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톰은 자신이 썸머의 발에 그림을 그리던 LA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왔다가 우연히 썸머를 만납니다. 톰이 썸머의 말처럼 운명은 없었다고 하는데 썸머는 톰의 말처럼 운명이 있었다는 걸 믿게 됐다고 하는데요. 결혼을 한 자신이 스스로도 놀랐다는 썸머, 그리고 그런 썸머를 이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톰. 어느 날 썸머가 식당에서 책을 읽는데 무슨 책을 읽는지 물어본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톰은 자기 자신 위주로 본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썸머를 사랑했죠. 시간이 흐르고 톰은 건축 사무실에 면접을 보는데요. 그곳에서 면접 보러 온 다른 여자를 만나 대화를 하게 되고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느끼죠. 둘은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 난 톰이야. 안녕, 난 어텀이야. 마지막에 톰은 가을이란 이름을 가진 어텀이란 여자를 만났죠. 영화 500일의 썸머 연출을 맡은 마크 웹 감독은 공감도 높은 연애담과 감각적인 영상으로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후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감독으로 발탁되기도 했죠. 영화 500일의 썸머는 보통 애정 영화 장르들이 여주인공 시점에 맞춰져 있는 것과는 달리 남자 주인공의 시점으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또 평범한 남자 주인공이 제일 예쁜 여자 주인공을 만나 사랑한다는 남자판 신데렐라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보통 첫사랑이 그렇듯 뜻밖의 사랑은 10% 정도의 예쁜 추억과 90% 정도의 부끄러운 과거의 추억들을 남기고 끝이 난다는 결말을 내놓고 있죠. 이런 현실적인 연애 이야기와 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든 구도 덕분에 애정 영화임에도 남자들이 몰입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톰과 썸머가 말을 처음 트게 된 건 톰이 듣고 있던 노래가 헤드폰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썸머가 자신도 더 스미스를 좋아한다며 직접 한 구절을 불렀었죠. 톰이 듣던 노래, 더 스미스의 There is a light that never goes out, 결코 꺼지지 않는 빛,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500일의 썸머에선 주연인 조셉 고든 레빗과 주이 디샤넬의 신선한 매력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셉 고든 레빗은 다채로운 연기폭과 여심을 사로잡는 부드러운 미소 덕에 조토끼라는 애칭까지 얻으며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조셉 고든 레빗의 레빗은 사실 토끼와 발음은 다르죠. 하지만 이름이 비슷해서 조토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992년 흐르는 강물처럼을 통해 아역으로 데뷔해 영화 미스테리어스 스킨으로 시애틀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이후 G.I.조, 전쟁의 서막, 하늘을 걷는 남자를 비롯해 수많은 쟁쟁한 작품을 통해 대중극과 공포영화, 액션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죠. 주연을 맡은 주이 디샤넬은 배우이자 인디포크 듀오, 쉬앤힘의 가수까지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며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할리우드 여배우입니다. 1999년 영화 먼포드로 데뷔한 이후 독특하고 입체적인 캐릭터를 연기해오며 독보적인 입지를 다져왔고요. 주연을 맡은 텔레비전 시리즈 뉴걸은 시즌 7편까지 제작되며 많은 인기를 얻었죠.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레지나 스펙터스의 Us, 우리 함께 들어보시죠. 500일의 썸머는 독특한 형태의 시간 배열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제목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500일 동안 있었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제목에서 썸머는 여름을 뜻하기보단 썸머라는 여자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500일까지의 순차적인 진행이 아니라 주인공의 회상 혹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자유롭게 묶어 편집한 상태로 보여줍니다. 때문에 영화를 끝까지 보기 전까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한편으론 한 차례 연애가 지나간 후에 끝나버린 연애를 매번 다른 시각으로 회상하는 사람의 기억 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구성 측면에서 관객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해당 사건이 며칠에 일어났는지 알려주죠. 영화 500일의 썸머에서 남자 주인공 톰은 카드 회사에 다니는데요. 미국에서는 특별한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카드를 자주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해마다 65억 개의 카드를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요즘엔 수년간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카드로 인해서 카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카드 업체는 바로 홀마크라는 곳인데요. 카드 한 장에 $4부터 $8까지 다양합니다. 카드가 가장 많이 팔리는 날은 크리스마스, 좋아하는 친구나 연인 사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밸런타인데이, 어머니날, 아버지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인 할로윈데이, 한국의 추석과 비슷한 추수감사절,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패트릭 성인을 기념하는 성 패트릭데이 순서라고 하네요.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밴드 멈나의 She's Got You High, 그녀는 널 높이 치켜 세웠어 듣고 오시죠. 영화 500일의 썸머 마크 웹 감독은 인기 밴드인 마른5의 뮤직비디오, 음악에 맞는 영상을 동시에 감상하는 걸 말하죠. 그리고 다수의 광고로 시작했는데요. 영화 500일의 썸머로 본격적으로 영화감독으로 데뷔했습니다. 500일의 썸머는 고난과 갈등을 극복한 커플이 다시 결합하는 해피엔딩의 뻔한 로맨스가 아니라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며 사건과 심리를 섬세하게 파헤친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멜로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500일의 썸머는 영화 곳곳에 다양한 음악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꽤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음악들은 단순히 장면의 순간적인 분위기를 위한 배경음악 정도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요. 등장인물들의 음악적인 취향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이야기 속에 언급됩니다. 두 주인공이 학창시절에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부터 노래를 통해 만나고 노래를 들으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가끔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또 서로의 노래 취향을 가지고 다투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같은 취향의 추억을 음악을 통해 공유합니다. 그들은 비슷한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알아가고 가까워지는 촉매제로 음악을 계속 사용하죠.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메간 스미스의 Here Comes Your Man, 당신의 남자가 오네요 듣고 옵니다. 영화는 연인 사이에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500일의 썸머에서 톰은 썸머를 향해 감출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하지만 정작 썸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는 않죠. 톰의 연애 방식은 꽁꽁 싸맨 썸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아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감정은 결국 엇갈리고 말죠. 그 누구에게도 구속받고 싶지 않다던 썸머에게도 운명의 상대는 있었는데요. 그녀의 마음을 열어줄 썸머에 대해 질문해주는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톰은 애매한 태도를 고수하는 썸머를 탓했고 썸머는 톰에게 다가가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었죠.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더 스미스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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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Get What I Want. 제발 내 말을 들어줘요. 함께 들어보시죠.
Good times for a change. See the luck I've had can make a good man turn bad. So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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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me, let me, let me, let me get what I want this time. Haven't had a dream in a long time. See the life I've had can make a good man bad. So for once in my life, let me get what I want. Lord knows it would be the first time. Lord knows it would be the first time.
"영화 500일의 썸머를 본 관객들은 썸머는 결코 나쁜 여자가 아니다. 썸머는 톰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톰은 썸머를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했으니까. 결코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다. 소중한 기억들." 이와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 일간지 애리조나 리퍼블릭의 평론가는 "예측할 수 없고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영화였다. 마치 사랑 그 자체처럼." 이라고 말했고요. 미국 영화 전문지 엠파이어 평론가는 "완벽하고 진지하면서 동시에 밝고 끝없는 창의력을 발휘하는 영화였다. 올해 가장 독창적인 연애 영화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500일의 썸머의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썸머가 한 말이죠. "사실 누군가의 뭔가가 되는 것 자체가 그리 편하지 않아요. 전 제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어요." 카드 제작 회사에 다니던 톰이 썸머와의 관계에 상처를 받고 회사를 나오면서 했던 말인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어떤 모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 입에 밀어넣은 몇몇 단어가 아니라 사랑과 같은 그들이 진짜 느끼는 감정들을요." 명장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썸머와 톰이 우연히 자주 들렀던 공원에서 만났을 때 썸머는 이미 결혼을 했죠. 현실적인 그녀는 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남편은 만날 운명이었던 거야. 그때 생각했지. 네 말이 옳았구나."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운명을 믿는 순수한 청년 톰과 사랑을 믿지 않는 복잡한 여자 썸머의 500일간의 반짝이는 연애담을 그린 영화 500일의 썸머였습니다. 썸머와 톰은 서로를 만나 사랑을 하고 쓰라린 이별의 아픔도 겪게 되지만 결국 둘의 사랑은 서로를 크게 한 뼘 더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죠. 끝곡으로 500일의 썸머 수록곡 중에서 템퍼 트랩의 스윗 디스포지션, 상냥한 기질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과 연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오늘 여행시에서는 미국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각 사회 분야에서 유리 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주인공인지 궁금하시죠? 도성민 기자와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자, 이번 달에 소개해드릴 최초의 여성이 두 명이죠.
네.
두 사람 다 운동선수인데.
그렇죠.
네. 자, 지난달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세계 육상선수권대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선 이 대회부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자, 세계 육상선수권대회는요, 국제육상경기연맹이 2년마다 여는 대회입니다. 네. 이번에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의 부다페스트 국립육상경기장에서 열렸고요.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200개 이상의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 2천여 명이 참가해서 저마다의 실력을 겨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 여자 선수가 미국 최초로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원반 던지기 여자 부문의 챔피언이 됐습니다.
북한에도 원반 던지기 선수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네.
뭐 낯선 경기는 아니지만 간단히 경기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원반 던지기는 뭐 스포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직경 2.5m의 원 안에 선수가 이 디스커스라고 불리는 원반을 빙글빙글빙글 돌리다 팍 던지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쵸.
남자 경기의 원반은요, 무게가 2kg에 지름이 22cm인데요. 여자 선수는 1kg 무게의 지름이 18cm의 원반을 있는 힘껏 던져야 합니다.
네.
양팔을 쫙 편 채로 원판을 쥐는데요. 이 몸을 한 바퀴 반 회전하면서 경기장으로 던지죠. 선수는 자신이 던진 원반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자기 자리를 딱 지켜야 합니다.
네.
보통 6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보니까 출신 지역을 좀 감을 잡겠더라고요.
네네.
라울 라우가 타우사가 콜린스 선수죠.
예. 올해 25살의 하와이 원주민입니다.
네.
타우사가 선수, 미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세계적인 실력의 선수이지만 이 선수가 다섯 번째 원반을 던지려고 자세를 잡을 때까지만 해도 사실 누구도 이 타우사가 선수가 챔피언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함께 출전한 도쿄올림픽 챔피언인 그 미국 선수 발레리 알만 선수 그리고 지난 세계선수권대회 승자였던 빈 펑 선수와의 대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네.
타우사가 선수가 다섯 번째 시도에 나서기 직전까지 순위가 여섯 번째였는데요.
네.
앞선 네 번의 시도에서 최고 기록이 65.56m였습니다.
네.
타우사가 선수보다 먼저 던진 미국의 발레리 알먼 선수가 69.29m로 사실상 뭐 승자로 예상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경기 중계 방송을 봤는데요. 여자 선수들이 원반을 던지는 모습의 그 위력이 소리에서부터 느껴지더라고요.
와와와와 이런 소리가 나죠. 이 작은 원 안에서 경기장 끝까지 던지려면 얼마나 자신의 힘을 모아야겠습니까?
그렇소.
마치 대포를 쏘는 것처럼 원반을 하늘을 향해서 뭐 쏜다, 던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선수들도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내지 않던 그 괴성을 기합처럼 내는 겁니다.
네.
자, 타우사가 선수 역시 그런 괴성을 와악 와악 이러면서 힘껏 원반을 던졌는데요.
네.
이 공중으로 솟구친 원반이 휙휙휙 돌면서 한참 날아가다가 땅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네.
이제 타우사가 선수 모습으로 뭔가 이변이 일어났다. 예감이 들었는데요.
네.
경기 화면을 본 타우사가 선수 자신이 던지는 원반이 떨어진 지점을 보더니 순간 머리를 쥐고 입을 틀어먹으면서 놀랍니다. 그 문구의 절규 같은 거라고.
네.
경기 전광판에 자신의 기록을 확인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뼉을 치고 그러니까 팔딱팔딱 뛰는 겁니다.
네,
기뻐하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개인 기록을 깼고요. 무려 69.49m를 원반을 날린 겁니다.
네.
중계 방송의 캐스터들도 선수의 애칭으로 락이 투사가 그녀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랜드슬램입니다. 경기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라면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미국 팀 코치에게 달려가서 아주 와락 포옹하는 타우사가 선수의 모습에 또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축제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네.
자, 이로써 이 경기의 챔피언 자리를 지켜야 했던 빈펑 중국 선수보다 타우사가 선수가 1m 29cm를 와. 더 던졌고요.
네.
올림픽 챔피언인 미국의 알먼 선수보다 거의 한 뼘 더 멀리 던지면서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
미국 선수 최초로 세계 선수권 여자 원반 던지기 챔피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미 챔피언이 된 타우사가 선수가 마지막 여섯 번째 시도를 할 때는 뭐 거의 울면서 던지더라고요.
예, 흑흑 울면서 이 마지막 시도까지 마치고요. 최종 성적이 나오자 타우사가 선수 미국의 성적이 펼치면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결국 중국의 빈펑 선수는 동메달,
네.
또 미국의 알먼 선수 아쉽게 은메달, 타우사가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해서 미국 여자 선수가 나란히 금과 은을 차지하는 역사를 만들었네요.
네, 네.
자, 타우사가 선수 소감 들어봐야죠.
예. 타우사가 선수 금메달 걸고 알먼 선수 은메달 걸고 MBC 방송 현장에서 인터뷰했습니다.
네.
기자도 이 자리에서 여자 원반 던지기 경기가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요.
네.
세계 챔피언십 금메달을 얻은 첫 번째 미국 여성이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네.
자, 인터뷰에 나온 타우사가 선수 훨씬 진정된 모습으로 환하게 웃었고요. 무슨 느낌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을 수가 없네요. 말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소감을
네.
얘기했습니다.
네.
타우사가 선수는 한 인터뷰에서 최근에 끔찍한 산불 피해를 본 하와이 마우이 화재 언급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자신의 기쁨이 하와이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네. 자, 타우사가 선수 어떤 배경을 가진 선수인지 좀 알아봐야죠.
예, 궁금하시죠?
네.
타우사가 선수를 스포츠 선수로 이끈 인물은 어머니였습니다. 배구, 농구도 했지만 이게 좀 잘 안 됐답니다.
네.
그래서 포환 던지기 선수로 아이오와 주립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때 원반 던지기도 병행했습니다.
네.
타우사가 선수는 대학 스포츠 선수로 2017년부터 투포환과 원반 던지기 부분에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네.
미국 내셔널 챔피언십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자, 2022년 북중미 카리브해 챔피언십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하와이에서 태어난 타우사가 선수,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의 세상이 넓어진 미국 여성입니다. 자신과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낸 어린이들에게 밖으로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 최초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원반 던지기 여자 챔피언이 된 라우 라우가 타우사가 선수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마라토너입니다. 와, 세계적 명성의 마라톤 대회 중 하나죠.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첫 미국 여성 주자였다고 하죠.
네네. 마라톤이 42.195km를 완주해야 되는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계 6대 마라톤이라고 하면 도쿄 마라톤, 보스턴, 런던, 베를린, 시카고 그리고 뉴욕 마라톤 대회를 꼽는데요.
네.
이런 만큼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미국 최초의 여성 주자라는 기록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렇죠.
주인공의 이름은 캐슬린 스위처시고요.
네.
올해 76입니다. 1967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공식 출전한 첫 미국인 여성입니다.
네. 이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이 창설된 게 뭐 1890년대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1967년에 공식 출전한 여성이 있었다면 반세기가 훨씬 넘게 여성 주자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스포츠계의 성평등 역사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마라톤은 남성의 전유물로 금녀 영역이었습니다.
네.
스위처 씨가 그 기록을 깼고요. 이 일로 한 미국인 여성의 인생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네. 자, 스위처 씨가 1967년에 이 대회 어떻게 참가하게 된 건지 알아보기 전에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알아보죠.
그렇죠. 자, 보스턴 마라톤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여성 캐서린 스위처 씨. 독일에 주둔한 미군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1968년에 시라큐스 대학에서 언론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대학을 마치기 한 해 전인 1967년에 스위처 씨는 K.V. 스위처라는 이름으로 보스턴 마라톤에 등록을 했는데요.
네.
당시 자신이 이 뉴스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경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자, 그 사건 사진으로도 기록에 남았는데 네. 물리적인 어떤 신체적인 좀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경기 운영 요원이었던 족 샘플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스위처 씨의 어깨를 치고 경기장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스위처 씨를 강제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면요. 이 남성이 인상을 쓰고 스위처 씨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네.
두 명의 남자가 끼어들어서 오히려 샘플 씨를 힘차게 밀쳐버렸습니다. 이 장면이 매스컴을 타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스위처 씨 경기 포기하지 않았고요. 완주하고야 말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경기를 할 수 없다. 뭐 그런 의미였겠네요.
네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이 이 마라톤을 달릴 수 없다는 통념이 깨지면서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달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네.
달리기 혁명을 일으킨 거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위처 씨와 또 다른 여성 러너, 다른 주자들의 노력 덕분에 1971년에 여성들이 이 소위 시내에서 벌어지는 마라톤 경기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사실 1966년 남성처럼 옷을 입은 미국인 여성이 보스턴 마라톤에 완주한 기록은 있습니다.
캐슬린 씨보다 한 해 전이네요.
그렇죠. 여성 참여가 금지됐던 당시에 로버타 깁 씨가 몰래 참여한 건데요. 그런 만큼 당시 보스턴 마라톤 기록 완주자 목록에는 이 로버타 깁 씨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뒤에 스위처 씨는 얼핏 보면 남성의 이름으로 출전한 겁니다.
K.V.
스위처라고요. 네. 그러니까 스위처 씨는 보스턴 대회 공식적으로 참가한 여성이 되는 거고요. 깁 씨는 비공식 첫 여성 완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사의 한 획을 그은 후 스위처 씨는 시라큐스 대학원에서 공공 커뮤니케이션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네.
1977년에 스위처 씨는 27개 나라에서 1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위한 달리기 프로그램을 만드는 A번 국제 달리기 서킷을 설립했고요.
네.
이런 노력이 거름이 되면서 결국 여성 마라톤을 올림픽 공식 경기로 포함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네. 올림픽에서 여성 마라톤 대회가 열린 거네요.
네. 1984년 LA 하계 올림픽입니다. 28개 나라에서 온 49명의 선수가 첫 여성 올림픽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네.
스위처 씨는 피트니스 전문가, 텔레비전 중계자, 저자, 공개 연설자로 동시에 경력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회사인 앳 알란타 스포츠 프로모션을 설립했고요. ABC, CBS 등 미국 주요 방송 매체와 또 방송 작업을 한 에이미상 수상 경력인 텔레비전 해설가로 변모했습니다.
네. 어떤 책을 썼나요?
예, 마라톤 여성, 또 40세 이상의 여성을 위한 달리기와 걷기 등의 책이 있습니다.
네.
스위처 씨는 여성을 위한 달리기 스포츠를 혁명화시키면서 동시에 건강한 생활방식,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네. 그런데 마라톤이라는 게 워낙에 먼 거리를 한 번에 뛰는 거라서 뭐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또 달성하기가 도전하기도 어려운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여성이 대상이긴 하겠지만 또 모든 여성이 해당하진 않을 텐데요.
예.
조선명 기자는 마라톤에 도전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 정신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보기만 하는데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예. 한 번도 마라톤에 도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마 대부분 여성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주변에서 저 사람 마라토너야라고 얘기하면 와. 왠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지만 어쩌면 스위처 씨의 책을 읽어본다면 이 마라톤을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위처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라톤의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는 인생에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게요. 마라톤을 완주하면 정말 이 말대로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것 같아요.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게요.
라고 되는 거죠.
네.
자, 아직도 달리기 세계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캐슬린 스위처 씨. 40차례에 가깝게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와. 스포츠에서의 여성의 지위 확보에 헌신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첫 주의 여성 여기까지 완주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 최초의 여성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도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 태어난 청년과 북한이 고향인 아가씨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이 한국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이 그때 그 순간 그대로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뮤지컬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동혜원 기자입니다.
창작 뮤지컬 그때 그 순간 그대로에서 사랑에 빠진 어린 수혜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 극은 남녀 주인공의 어린 시절과 현재가 교차하면서 통일된 한국으로 시대가 변하고요. 또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이 극에 관한 자세한 소개, 조연출을 맡은 김민경 씨에게 들어봅니다.
먼저 그때 그 순간 그대로라는 작품을 소개하자면 통일된 한국이 나옵니다. 즉 가상 현실이지만 또 다들 꿈에 그리는 통일 한국이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이별을 한 커플이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뻔한 스토리지만 탈북과 통일이라는 소재를 넣음으로써 한국에 계신 세터민분들과 북한에 관심이 없던 관객분들에게도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재미를 선사하는 극입니다. 뭐 마냥 가볍고 웃는 상업 뮤지컬이 아닌 드라마로서 감성적이고 공감할 수 있고 또 소소하게 웃음 포인트까지 지루할 틈이 없는 작품입니다.
극에는 북한 고위직 간부의 딸인 수혜가 등장하고요. 또 남자 주인공으로는 한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지훈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둘은 1995년 캐나다에서 처음 만나게 되죠.
북한에서 온 수혜와 남한에서 유학 온 지훈은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 예술고등학교에서 유학 중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수혜가 있던 학교 음악실에서 화제가 나게 되고 지훈은 사람이 음악실에 갇혀있다는 걸 듣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수혜를 극적으로 구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둘의 만남이 시작되고 수혜는 사랑을 택하고 지훈을 따라 탈북까지 결심하지만 둘은 결국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후 통일한국이 되었고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서로가 같은 작품을 맡게 되며 확신을 하게 되고 다시 사랑을 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북한에서 온 수혜와 한국에서 온 지훈은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훈은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는 인물인데요. 어린 지훈 역할을 맡은 배우 손석현 씨에게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일단 이 서지훈이라는 인물은 남한에서 자라서 캐나다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학을 온 학생인데요. 이 성공에 대한 굉장히 큰 압박감? 강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수혜라는 여자 주인공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 풀어지는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집안에 대한 책임 그리고 뭐 부모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이 수혜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압박감에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좀 더 꿈을 가지고 좀 더 내가 내 삶을 살아도 되는구나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풀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고등학생이었던 그들이 15년 후 2010년 통일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연출가가 꿈이었던 수혜와 작곡가가 꿈이었던 지훈이는 한 작품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손석현 배우는 이들이 다 함께 만나는 장면이 가장 인상 깊다고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마지막에 성인일 때의 지훈과 수혜와 그리고 과거일 때 지훈과 수혜가 이렇게 같이 넷이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이 공연에서만 줄 수 있는 굉장히 환상성이 있는 그런 장면이어서 그 장면이 아마 관객분들께서 보시기에도 아마 가장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수혜와 지훈을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의 수혜와 지훈이 위로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위로를 해주면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상처를 치료해주는 것도 있지만 과거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손석현 배우는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도 통일에 관해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작품을 접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관객분들도 통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생소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상적인 개개인의 삶에서 얼마만큼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 수의 역할을 맡은 배우 한수지 씨는 이 극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남북을 소재로 하는데 그 캐릭터 자체가 저는 북한 사람이어서 그 북한 사람을 연기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크긴 했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사실 배우는 특기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북한 사투리 같은 것도 뭔가 배우 나 자신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진짜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탈북민 역할을 처음 맡은 한수지 배우는 이 극을 함께 도와준 탈북민에게 실제 북한 사투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고 제가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녹음도 많이 해서 들어봤는데 여기 그 새터민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한테 직접 그거를 배웠어요. 억양이나. 네,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 시간이 초창기 리딩 과정에서 있어서 북한 사람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다 같이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새터민 분들은 진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남한에서 생각하는 북한의 억양,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억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우리도 적응이 많이 되어 있었다면 그분들은 정말 리얼한 북한 사투리를 구사하시니까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쓰는 언어도 동무라는 것도 원래는 여자들이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다양한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최대한 저희는 그래도 북한의 실제 언어들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수지 씨가 가장 애착가는 장면과 대사는 무엇일까요?
아, 기억에 남는 대사 같은 경우는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직접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기억에 남는 게 이제 현재에 와서도 이제 수혜가 꿈을 이루고 나서의 포스터 같은 데도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극이어서 그런 글들이 써 있어요. 그걸 또 큰 지훈이가 직접 읊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장면은 이제 지금 이 순간 이대로라는 곡을 부르는 넘버를 부르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훈이가 더 마음을 열고 제가 탈북을 결심을 하는 과정을 직접 도와주는 장면이어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지 씨는 과거 금강산 관광을 다녀왔던 얘기를 전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도 통일이 멀게만 느껴졌지만 이번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북한과 통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다들 멀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저도 제가 어렸을 때는 관광이 됐었거든요. 금강산 관광 이런 게. 그때는 저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멀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게 끊기고부터는 진짜 어린 친구들도 아예 제가 북한에 다녀왔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멀게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연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점점 멀게만 느꼈었는데 그런 거를 조금 한 발짝은 가까워지지 않았나 제가 직접 연기를 해보면서. 네.
더불어 관객에게는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 순간 그대로를 관람한 관객의 소감은 어떨까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저기 탈북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남자로서 군대도 갔다 오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좀 애틋하게 또 생각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 공연을 보면서 탈북민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았어서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다 같이 큰 수혜와 지훈과 작은 수혜와 작은 지훈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자기들의 감정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뭉클했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네, 남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통일된 후에 한국의 모습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셔서 그런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통일이나 남북이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심각해질 수 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 굉장히 춤과 노래 그리고 이렇게 좀 쉽게 재미 요소도 갖춰서 보여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조금 더 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과정이 통일을 다 앞당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벌써 말로 금방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서 더 빨리 남북 친숙해지고 더 신뢰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저는 오늘이 또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의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